안녕하세요. 참된 신앙을 찾아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교회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성도수? 웅장한 건물? 또는 유수한 전통을 가진 교회가 참교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교회는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는 교회, 오류가 아닌 진리를 가리키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험과 성경에 비추어서 참교회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관과 참교회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참교회를 찾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까? 사실 그이 프로그램의 그 이름이 참된 신앙을 찾아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저의 신앙은 정말 참된 교회를 찾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감리교회를 시작해서 장로교, 학교 다닐 때는 성결교, 그리고 세상에서 잠깐 방황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정말 주님을 경험한 그 복음주의 여러 교회들을 거쳐서 결국 교회를 찾아 헤맸지만, 저는 이 땅에 교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의 죄로부터의 해방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따라 살수 있는 그런 진리가 전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저는 찾았고, 그러나 제 자신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고, 또 옮기는 교회마다 생활하는 성도들도 여전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서 여러 군데를 사실상 떠나 방황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드디어 저희 교회를 찾았다. 저는 이렇게 지금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뜻을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큰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신학을 하고 어떤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고, 또 어떤 제도와 조직이 갖추어져 있을 때 그것은 이제 교회라고 지칭하죠. 많은 세상에서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이 정작 이 기독교인 안에서도 교회라는 것을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뭐큰 건물이 있고 우리 목사님은 어디에 신학을 하시고 또 우리는 장로님이 몇 분이다 이런 어떤 조직과 제도 같은 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지칭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한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온 자 세상으로 분리되어서 나왔던 그 죄로부터 나왔던 자예요. 정확한 어떤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모아서 나온 무리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무리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성품을 닮은 자들이 모인 성도들의 무리, 적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돈하고 있죠. 옛날에는 어떤 그런 정의가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되었는데 요즘은 아예 가르치도 않으니까 많은 그 혼란 가운데서 교회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이 건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런 원인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왜 교회가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성경의 바탕을 둔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관념 속에, 기독교인들의 관념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관념이 상당히 많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속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언급하는 것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말 주님의 법대로 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경배하는 바알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건과 관계없이 어떤 건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오해를 하고 자기들은 겉으로 거치장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이웃에 대한 것도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이 건물이 뭐 교회다 아니면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 있는 곳이 이것이 교회다 뭐 조직이 이렇게 돼 있는 큰 교단 이런 것들이 교회다 이런 개념으로 잘못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오셨는데 인간이 세운 교회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인간이 인간의 뜻에 의해서 조직과 그 다음에 또뭐 신학을 한 목회자와 이런 자들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은 그게 교회다. 그래서 요즘은 보통 뭐 목회자가 없고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뤘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임재하기가 힘든 교회가 돼 버렸네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참된 교회의 무리들이 있을 텐데 그 역사에 대해서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된 교회는 항상 존재해 왔는데, 특히나 이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에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준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흘러온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 그런 무리들이 존재했는가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사도들의 그런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온게 아니고 그들은 끊임없이 변질되고 잘못되고 잘못된 우상숭배들을 계속 두둑두둑 갖다 붙여서 예전에 멸망한 이스라엘과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걸 일으켰는데 역시 성경이라는 개념으로 한 건데 그때 초창기부터 이미 사도들 이후부터 그런 흐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뭐 어떤 중요한 중점이냐면 그들이 가르쳤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관념들이 주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다는 개념이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거룩한 삶, 성결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과 부딪히느냐? 잘못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죄 문제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상충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용납되는 것이 아니다. 죄는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 항상 죄를 성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무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그것을 박해하는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걸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따르고자 했던 무리들, 뭐 251년경에는 노바티안이라는 이름으로, 또 350년경에는 도나티스트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650년경에는 바울파, 이 폴리시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1800년부터 1000년 넘어가면서 왈덴스라는 이름으로 또 그들을 어떤 지역 명칭을 해가지고 알비겐스라는 이름으로, 또 그들의 행동을 두고 카탈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것들이 참 재미있는 것이, 이분들은 한결같이, 물론 그 나름대로 어떤 행하는 것 중에 조금 뭐 잘못된 것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한결같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자신의 죄됨을 버리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서 자아의지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없는 믿음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그 없는 믿음들은 어떤 거냐면, 최초에 생긴 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역사가. 사도들이 있을 당시에 시몬 마구로스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죠? 사도행전에 시몬 마구로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마술사였는데, 그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자기도, 원래 마술사가 그거는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받고 싶어서 돈 주고 사려고 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동감.
돈과 함께 멸망하니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이 회심한 게 아니고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시몬 베드로의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시몬 마구스가 시몬 베드로의 흉내를 내서 자기가 시몬이다라고 하면 다 시몬 베드로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 기록에 로마 가톨릭이 초기 교황을 시몬 베드로라 하는데, 그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마고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가톨릭 백과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 마고스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가톨릭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그래서 원래 사도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각자 흩어져서 전했는데 누구하고 겹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들르는 건 가능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도 베드로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로마에 베드로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개념은 원래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이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침례와 만찬, 주님의 만찬. 그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와 만찬만 행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형식으로 흘러간 거죠. 침례를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하려다 보니까 물에 담그는 것은 위험하니까 물을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기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생긴 것이 195년에서 258년에 칼타고라는 키프러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것을 발전시키냐면 주교직이 합법적인 형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위해 어떤 조직적인
계급을
계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무엇인가를 성경을 풀고 해석해야 된다.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그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생긴 것이 313년에 누구나 다 아시듯이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거짓 계정을 해서
거짓 계정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국가와 교회는 통합해서 종교의 수장이 국가의 수장이다라고, 자기가 종교의 수장, 국가의 수장 겸해서 니케아 공회에서 아예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통합시키면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 그 당시에 313년이었고, 그때 이 사람이 태양신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태양신 숭배를 하는 그 개념을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가졌던 것이 성탄절이라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미사라는 뜻이거든요. 뒤에 마스가. 그리스도 미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사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제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지 죽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죽어야 되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관돼서 이
또 부활절이 니케아 공회에서 325년에 부활절이 제정됐어요. 그 전에는 다 주님께서 이렇게 완성하러 오신 유월절에 대한 개념으로 그걸 마음속에 두고 삶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 부활절은 행사가 시작된 것이 니케아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거죠. 그게 그 이름을 이스트라고 해요. 이스트 여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 콘스탄틴이 자기가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받고 나면 죄를 못 짓는다는 개념을 그때 가진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또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죽기까지 침례를 안 주고 있었는데 그때 생긴 게 이 세례를 통한 구원이라는 개념. 그래서 콘스탄틴이 죽고 나서 유세벌스라는 사람이 콘스탄틴 머리에다가 물을 탁탁 뿌려줘서 이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시작된 겁니다. 그때 시작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325년을 아예 그걸 합법화 시켜가지고 이 합법적인 구원 개념이에요. 침례 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은 로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모두 다 세례를 받아라 해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하는 거 알죠? 네. 네. 군에서 하는 그런 형식처럼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그때는 안 믿으면 죽음이니까 뭐 왕이 믿으라는데 믿는다고 말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 물에 퐁당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합법적인 구원 세례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 세례가 필수적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탄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 때 유아 세례는 받아야 된다. 누구나 다 죄를 짓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은 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개념. 유아 세례. 예. 그래서 원죄설에 대한 개념. 그때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교적인 개념을 가져와서 이교 바알 숭배하듯이 무언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가졌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이 525년에 수도원 제도라는 것이 몬테카지노 수도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와서는 이제 개신교에 와서는 기도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역시 똑같은 형태를 하는 거죠. 뭔가 거기에서 금식하고 뭔가 조르고 뭐 하나님 팔을 비틀고 뭐 이런 형식 개념. 그래서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도원에서는 항상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뭔가 신비한 것을 보는 거예요. 신비주의적인 사상들. 그래서 그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778년에는 이 대주교 아고바르드라는 사람이 반유대주의 사상의 서한을 보냈어요. 편지를. 그래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반유대적인 사상을 가지게 하였고 이게 결국엔 나중에 뭐가 되냐면 세대주의라는 개념으로 돼서 유대인들과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유대인들은 나중에 혹시 구원받는 사람만 그때 별도로 구원을 할 것이다 라는 다른 복음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류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제로 교회는 1260년 동안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이죠. 여인이 아이를 가진 그 부분에 대해서 박해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게 중세 암흑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리들이 왜 생겼냐 하면 결국에는 누군가를 박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냥 인위적인 것이. 그래서 이 중세 암흑 시대에 종교 재판인 것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최소한 5천만 명, 1억 이상의 사람들을 종교재판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이고 했던 것이 결국은 지금은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냐면 세계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교황 요한 바오르 23세가 바티칸 공회 때 그런 공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에큐메니즘에 대한 공표를 했는데 누구나 다 그냥 개신교는 갈라진 형제들이다라고 이름만 했지만 사실상 교리상에는 그들은 무조건 회심하지 않으면 없어져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게 에큐메니즘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을 부인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귀중한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에큐메니즘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 게 오순절 카리스마 운동입니다. 그게 1900년대 미국에서 이미 가톨릭에서 신비주의 운동, 방언 운동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것이 한동안 이 수면 밑에 있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순절 운동으로 개신교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카리스마 운동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예, 아유, 말씀 감사드립니다. 힘드시죠? 예, 우리가 이렇게 무작정 이 믿게 되면 정말 이 오류를 믿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참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남은 7,000명, 또 120문도들,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남은 무리가 있을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자들, 즉 세상에서 죄에서부터 분리된 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 것을 쫓는다면은 저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교우들과 친분이 있지만은 저는 진리를 쫓아서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중에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날에 교회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다면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에스겔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운 거룩한 성전에서 그 성소가 구멍이 나고 그리고 그 가증한 짐승들로 낙서되어 있고 그리고 여인들이 담무서를 섬기고 애곡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동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는 서쪽인데 동쪽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들이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9장에 보면은 참 탄식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그 이마에 표하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늙은 자로부터 그 심판하는 천사를 보낼 때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친분이 오랫동안 20~30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타락해가는 그 교회에 편승하여서 진리를 쫓지 못하고 그냥 그 교회 안에 있어서 한번 구원 받았으니 난 영원한 구원이고 또 교회가 모든 환란에서부터 나를 지켜주겠다는 그런 착각에 즉 마귀의 기만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 타락한 교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마귀의 교회. 마귀는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짜 교회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그 18장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주님께서 외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참된 교회를 찾아서 탈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마음을 쏟고 헌신을 하고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형제자매들과의 그 함께하고 있는 그 관계 이런 것에 묶여 있어서 참 진리를 빛을 하나님께서 계속 비춰주고 있는데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천사의 기별을 보내서 그들을 불러내실 그런 때가 지금 이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대의 그 하나님의 갈망은 온 우주 가운데서 당신의 참 교회를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고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형제님은 어떤 그 교회 역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교회를 주님의 몸의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을 재워서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아름다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은 그 아름다운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너무나 감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조성된 것이 저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와가 아담의 성분으로만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상 우리 교회의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교회 안에 임재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은 교회는 다 거짓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교회의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멘. 지금도 그런 참교회를 찾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뇌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핍박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결단을 못 내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의 역사고 박해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는 저는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해왔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 뭐야 장로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볼 때의 관점이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제 오래되신 신앙님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가르쳐줘서 그대로 그것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아왔다는 것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역사는 배웠지만은 인간적으로 중세기에 뭐 이렇게 교황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야 핍박을 했고 이렇게 했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게 정말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또 마귀가 이끌어온 그 역사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알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 것을 이제는 온전히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참된 교회를 찾아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목회자를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연구하고 깨닫고 그래서 올바른 것으로 정말 이제 마지막 시대니까 돌아왔으면 정말 그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그런 교리들 때문에 못 빠져나오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새 좀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교회 존재의 목적은 가장 크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 위에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교회 내 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분이 이 땅 위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셨듯이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조금 더 이제 좀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교회에 세우신 목적은 비단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죄가 시작된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타락한 이 땅에 교회를 세움으로써 하늘의 권세와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광활한 우주에 이 지구만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떤 생명체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타락하지 않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더 알 것이며 또 죄를 없이 하고 죄의 근원인 사단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소멸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만천하에 그러니까 우주 온 천하에 밝히는 하나의 어떤 등대 또는 그 진리를 내세우는 하나님의 그 대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0장에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만 그냥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주에 있는 모든 자들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을 입혀가는데 온전히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입혀가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목적이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막 생각이 나서 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그 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에 보면은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한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드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에 얹어서 한 정한 사람을 통해서 무인지경에 가서 놓을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정한 사람은 마지막 남은 교회 그들이 결국 그 염소는 사단을 의미하는 거고 그 사단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사단에게 그 죄를 옮겨서 그 사단을 처리하는 그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전하시고 싶은 그런 어떤 메시지가 계신 거네요.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건데 근데 이 현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 복음, 거짓 빛들을 갖고 있어서 잘못된 빛을 비춰주고 있거든요. 자기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들까지도 더 어둠 속으로 보내고 있는 일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오히려 가리고 하나님의 오히려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막는 거죠. 막는 역할을 하고 핍박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고 그게 결국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끊임없이 처음 반역할 때부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고 계속해서 음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론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탄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남은 교회로서 해야 될 부분이 정말 하나님을 오해케 하고 마지막 대전쟁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참 영원한 복음의 그 능력의 복음을 입증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류, 이 어둠으로부터 이게 나오는 일이 너무 필요한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교회들의 역할, 그건 무엇일까요?
예.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거든.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데,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을 마지막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인자가 임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이 믿음은 계시록 말씀에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율법과 계명과 모든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드러내어 정말 넓은 길로 가는 자들에게 그 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길로 감을 우리를 삶을 통해서 증거함으로써 또 마지막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 온전한 성품을 반사해야 될 그런 마지막 교회 역할을 생각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그 남은 교회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잇고 달을 밟고 열두 면류관을 쓴 아름다운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4장에는 마지막 남은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이마 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고,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고 음녀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그러한 정결한 처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이 그 입술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흠이 없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순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길 원하시거든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완성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거든요. 9절 10절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고 사모했던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세계에 있는 지체들이 그곳에서 함께 만나서 모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말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우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서 나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교회에 다니고 계신지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